뭐 아무튼 그런데 라이언 일병거기 라이언 그 집안은 약간 그런 부분인데 사실 비단 라이언 일병뿐만이 아니라 약간 보통 당연히 지휘관이 지휘관은 보통 웬만하면 직접 나서지 않아야 되는데 지휘관이 내가 가서 구해온 다음에 막 구해오는 장면들이 몇 가지 좀 미국의 그런 좀 보여주기식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그것 때문에 아 미국은 저런 나라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미디어 매체에서는 그런 걸 되게 강조한단 말이죠.
공지합니다. 이번 작품과 철학 특집은 다수의 작품의 극심한 네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타에 민감하신 분이라면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영신의 프리토킹 라디오.
그래서 이게 미국이 약간 그런 기미 있는데 이것도 약간의 그런 지향하는 바의 차이? 좀 그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대를 위한 소의 희생에서 야 왜 우리가 맨날 대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냐 아 몰라 씨발 나는 그런 거 모르겠으니까 나만 생각하겠어 라는 전형적인 클리셰 비틀기형 결말을 주장하는 게 있어요. 이 클리셰 비틀기를 주장하는 케이스가 일반적으로 형성된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야 되는 그 프레임이 있을 때 우리는 이제 그냥 관성적으로 야 거짓말은 나쁜 거야 거짓말은 나쁜 거지 이런 것처럼 사람들이 그냥 무의식적으로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그런 걸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견 어떻게 우리 주인공 이제 완전 끝났네라고 착각하고 있을 때 그 클리셰를 부셔버리고 완전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반전의 효과로서 이런 전개를 또 많이 쓰죠. 그리고 이런 거를 했을 때 또 반전이 나왔기 때문에 카타르시스가 느끼기 좋고 이러한 부분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게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에반게리온 이후로 속칭 세카이게라고 표현하게 되는 이 작품군들이 전형적인 대를 위한 소를 희생을 부정하는 프레임을 걸고 있는 작품들이에요.
그렇죠.
이 세카이게 같은 경우가 왜 세카이게냐면 세카이게가 일본어로 이제 세계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세계
스케르 근데 결국 다 꼬라밖에 될 운명에 처해 있는
네, 그렇죠.
그런 장르.
네, 그렇죠. 이게 세카이게라는 것 자체가 에반게리온처럼 세계라는 거가 존망의 위기가 펼쳐졌는데 이 세계 존망의 위기가 지금 저기서 지금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 남자애 혹은 여자애한테 다 달려있는 어처구니가 없는 걸 전제로 깔고 있는 작품이에요. 어떤 되게 극단적인 상황인 거죠. 하나의 세계의 운명을 뭔가 특별한 천재 뭐 조종사 천재 어떤 한 사람이 모든 운명을 짊어지고 있고 이 짊어지고 있는 사람을 이 정말 이 세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느냐 보다 보통 이 사람의 개인적인 이야기에 더 초점을 맞추게 돼요.
그걸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카이게라는 건 결국 이게 제일 크게 그게 그 이제 종말이라는 상황이 다가오는 플랫폼이 달라지는 게 아마겟돈 같은 영화는 어른들이 등장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힘을 합쳐서 결국 누군가는 희생하는 좀 그게 좀 더 현실적이고 일반적인 시나리오라면 세카이게에서 다뤄지는 보통 이런 이제 성숙한 소녀 소녀들이 주인공이 돼가지고 세계 운명을 이렇게 쥐고 주무르게 되는 거는 결국엔 오히려 좀 더 이거를 좀 말이 되게 생각을 해보자고 하면 개인의 어떤 정신적인 성숙이나 성장의 메타포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쵸. 그래서 그 세계가 무너진다는 게 완전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헤르만 헤세가 이야기한 그 알을 깨고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자아의 어떤 성숙을 이루느냐 마느냐 뭐 그런 기로에 있는 걸 비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남녀 관계 그리고 각 개인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무려 세계 멸망이라는 거대한 프레임을 끌어다 쓴 얼마나 무시무시한가. 아니 얘 하나 성숙해지기 위해서 지금 세계 멸망의 전망까지 걸어야 되는
얼마나 무시무시한
그런 작품인데 또 한편으로 보면 대표적인 작품들이 뭐 아까 에반게리온도 얘기했지만 에반게리온보다 좀 더 확실하게 이 장르를 상징하는 게 뭐 이리아의 하늘, UFO의 여름 같은 라이트 노벨이 있고 그리고 최종병기 그녀, 뭐 별의 목소리, 그리고 또 뭐 이제 그나마 제가 이제 서브컬처 작품 중에 아는 걸로는 그런 게 있고 뭐 이제 소금의 거리라는 작품도 있고 그리고 스즈미야 하루이의 우울의 1권에 한정해서는 그거는 약간 세카이물로 치죠. 1권에 한해서는. 그리고 이런 세카이물의 기본 기믹은 뭐 단순히 성장, 사춘기적 성장도 있고 조금 그걸 좀 더 극단적으로 잘 보여주기 위해서 여자 주인공이 운명을 지닌 사람이면 아무런 능력도 없는 무능력한 남자 주인공이 화자이자 주인공인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화자의 입장인 남자에 의해서 그저 이 여자 주인공이 이런 운명에 태어나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랑 혹은 성장에 대해서만 철저하게 초점을 맞추지 사실 저 세상이 뭐 어떻게 되고 어떻게 굴러가서 이 모양 이 꼴이 났고 왜 이런 건지 전혀 설명이 잘 안 돼 있거든요. 되게 불친절하게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이 작품 자체가 그거에 대해 설명하는 게 주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들 대부분 뭐 실제로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결말도 있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세계의 운명을 위해서 여자가 희생한다. 그러니까 그 능력을 갖춘 사람이 희생을 하는 결말이 나올지언정 이 작품 자체가 갖고 있는 프레임 플롯 자체가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을 부정하는 프레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세카이게라는 작품을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으면서 치킨 먹고 얘기하도록 하죠. 치킨 먹고 합시다.
좋은 타임.
본 방송은 테일즈샵의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애초에 세카이게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대부분의 이야기 플롯 구조가 뭐냐면 이게 이런 건 참 나쁜 거야. 근데 이런 걸 나쁜 거라는 걸 대놓고 야 너 A라는 상황은 나쁜 거야 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사용하는 방식이 시나 소설에서 돌려 말하기 방식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돌려 말하기 방식을 통하는 걸 보통 또 뭘로 쓰냐면 돌려 말하면서 좀 더 미시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희한하게 세카에게는 굉장히 직관적이고 개인적인 주제를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이야기를 거시적으로 바라본 약간 그런 점에서 좀 이상한 그래서 사람들이 어 뭐지 도대체 이 장르는 왜 만들어졌지? 라고 해서 좀 얘기거리가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 보통 소설은 미시적으로 이야기를 얘기하는데 얘네들은 오히려 더 주제를 이식을 말하기 위해서 거시적인 걸 끌어들이네 그래서 나왔던 부분이 좀
민폐 장르죠 민폐 장르
순수하게 논리적이진 않 그래서 사람들이 좀 처음에 막 나왔을 때 아 이거 말이 되는 개소리 막 까는 부분도 전 그런 거고 그렇게
와장창 장르
그렇게 말해볼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말했던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 첫 번째 안 1안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 2안 왜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 희생 안 해 세 번째 제3의 안이 대도 희생 안 하고 소도 희생 안 해 인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아까 백피님도 꾸준히 얘기하셨던 최근 소년만의 왕도적 전개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모두 러브앤피스 너도 희생 나도 희생 아니고 노노노 우리의 모두 함께 살아나가요 아름다운 해피엔딩의 나라로 이런 전개인데 어떻게 보면 그 프레임 자체에서 벗어난 그러니까 야 너 O 아니면 X 둘 중에 하나 골라 라는 안에서 난 세모 고를 건데 라고 해가는 그 프레임을 벗어나는 전개를 이끌어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또 카타르시스도 만들어내는 것이고 근데 또 이게 자칫 어려운 방식인 게 되게 편의주의적인 그 발상일 수가 있어요. 사실 사회적으로 이미 O 아니면 X로 골라야 된다라고 좀 사람들이 이미 인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제3의 안이라는 걸 제시했을 때 사람들이 설득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재미적으로. 야, 얘 천재야. 라고 해서 천재라는 걸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사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봤을 때 하도 안 천재스러운 거야. 그러면 사실 이 천재 캐릭터가 죽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함부로 천재 캐릭터 안 만들고 뭐 그런 건데 그 흔히 말해서 이 사람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걸 묘사했을 때 그 사람이 능력을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수치적인 걸로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 뭐 맨날 수제를 한다든가 뭐 머리가 좋다고 하면 뭐 한 번 본 건 잊지 않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런 걸로만 표현하지 아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얘가 정말 머리가 좋구나 라고 설득하기가 쉽지 않은데 똑같은 것처럼 제3의 안이 정말 좋은 아니냐라는 걸 다 독자들한테 설득시켜야 된단 말이죠. 이미 프레임을 벗어난 거기 때문에. 그런 게 그래서 이제 소년 만화 같은 데서 많이 사용되는 건데 좀 쉽지 않죠. 그런 사계의 이야기가 있다. 그래서 이런 또 이야기 근간으로 다시 마저 작품 얘기를 해보도록 하면 디멘션 W 이어하라 유지 작품 작가의 작품인데 이 디멘션 W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싶은 게 혹시 있으신가요?
아, 디멘션 W는 전반적으로 대를 위한 소의 희생에 뭐 이 핵심적으로 관통하고 있는 작품은 아닌데
예.
두 가지 부분에서 좀 참신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작품 선정했습니다. 일단 거기 보험 태고의 보험 조합 유도스라는 세력이 나오는데 보험에 대하여 새로운 뭐랄까 시각을 제시를 한다고 할까? 보험이라는 게 내가 미래에 뭔가 이런 재앙이 발생했을 때 재앙에 대하여 보상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걸 하기 위하여 뭘 하냐면 보험회사에다가 돈을 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손해, 대를 위하여 지금 현재의 손해, 보험금, 소를 희생하는 거죠. 돈을 지불해가지고.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런 느낌으로 보험조합 유도스라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걔네들이 소를 위해,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을 다른 사람들한테 강요를 해. 우리 조합은 이런 식으로 태고 적부터 존재해왔고 세계의 평화, 세계의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나는 세계의 변수를 주는 위협되는 인물을 처단한다. 그리고 암살자도 보내고 막 깽판 치죠. 근데 보험조합에 대한 그런 발상이 되게 참신해서 일단 뭐 첫 번째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디멘션 W에서 디멘션 W 차원을 활용한 코일 얘기인데 코일이 설정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한 에너지예요. 무한 에너지.
그렇죠. 무한 동력 에너지원으로 활용이 되고 있죠. 가능성의 충이라고 해서.
가능성의 축 W에서 무한으로 에너지를 끌어와가지고 사용하는 건데 이것을 되게 재밌게 풀어내놨거든요. 어떻게 풀어내놨냐면 무한으로 할 수 있지만 이거를 일정 시간, 기간 동안 사용하면 뭐 사용이 멈추게 리미트를 걸어놓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풀어놨어요. 마치 음악 CD처럼 음악 가게에서 음악 틀을 때 라이센서 받아가지고 음악 이렇게 틀 수 있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 기간적으로 기간이 지나면 사용을 할 수 없다든지 그런 식으로 걸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뭐 사실 저희가 그런 음원 사이트에서 정액제로 음악 들을 때 와이파이나 인터넷 환경이 안 되는 곳에서 들을 수 있게 다운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 음원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MP3 이런 파일 말고 그들만의 파일 형식으로 제공해주는 파일은 그 기간까지는 무제한으로 들을 수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그 파일 자체가 재생이 안 되는 파일로 바뀌어버려요.
그죠.
그게 이제 비슷한 얘기죠.
그 비슷한 거기서 영감을 얻은 것 같아요. 작가가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이제 이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제한을 일부러 막아놔서 이렇게 사용을 하죠.
그렇죠. 그걸 갱신하고 싶으면 돈을 더 내라.
돈을
정액제
더 내라.
개념인 거죠.
정액제 개념으로. 여기서도 그 디멘션 W의 W 차원이라는 개념이 너무 거대한 변혁 가능성의 축이니까 너무 거대한 변혁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끊임없이 그런 거에 대한 뭐 얽히설키 얽힌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 그런 변화가 세계에 큰 해악을 끼쳐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주인공 일행이나 그 비밀을 알려고 하는 애들은 알지 말아야 한다 라는 느낌으로 이제 대를 위한 소를 희생 파트에 넣습니다. 사실 가장 최근에 녹음한 게 인상 깊어가지고 생각하다가 생각이 나서 넣었어요.
한번 그래도 끼워볼 수 있을까 싶어서 끼워주셨군요.
좀 메타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요즘 독자들은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이 제3안이라는 꺼내기라는 이 아이디어를 꺼내기 이전에
네.
세계관 자체가 달을 위한 소의 희생이라는 그 구조 프레임 자체가 지나치게 허술할 경우엔 독자한테서 이미 이 세계관 전부가 바보 취급을 받는 이런 그쵸? 사례가 흔하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그 소를 희생해서 대가 이렇게 안전해지거나 그런 이제 제3안을 꺼내가지고 모두가 구원받는 그런 이제 세계관 자체가 좀 더 조심스러워지고 숨겨지는 경향이 있죠. 요즘엔 그걸 더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원래 이런 세상이 있다라고 시작하기보다도 뭔가 이상한 구석이 있는데 이걸 알고 보니까 이런 원리에 의해서 세상이 굴러가야 되기 때문에라는 식으로 밝혀지도록 그런 맞아요. 식으로 전개되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막판의 하이라이트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다 보니까 뭐 제3이 아닌 설득력이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라는 부분도 있지만 반대로 이 OX를 강요하는 이 선택지 자체도 설득력이 있어야 되니까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런 극단적인 선택에 굉장히 매력적인 악당으로 등장한 작품 중에 하나가 이제 영화 중에 킹스맨이 작년 1분기 때 굉장히 컬트적인 인기를 끈 19금 영화인데 이 킹스맨의 악당의 사상이 되게 웃겨요. 어떤 의미냐면 이 사람이 왕년에 그러니까 이미 잘 나가는 IT 업계 CEO예요. 그래서 이미 일 한번 하다가 야, 나 이제 사업 그만둘 테니까 전문 경영인 두고서 니들이 알아서 경영해라고 한 다음에 뭘 했냐면 사회 활동을 했어요. 뭐 자연 지구의 자연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지구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번 돈을 쏟아부어서 지구 환경을 위해서 운동해보겠다라고 이미 운동을 한번 한 상태예요. 그리고 이미 하고 나서 안 된다라는 걸 절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왜 안 되지? 왜 도대체 지구를 위해서 내가 노력을 했는데 왜 안 되는 걸까? 이 생각이 너무 천재인데 아무리 천재인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 보니까 이게 다 인간 때문이에요. 아, 유일하게 지금 현재 지구의 입장에 있어서 지구를 위한 행동에서 방해가 되는 건 인간이다 라는 결론에 이르러요. 뭐 근데 사실 또 사실이기는 해요. 솔직히 지구의 생태계에서 유일하게 지구의 생태계를 위협하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봐도 그만한 규모의 종도 없고. 근데 이러한 결론에 이르고 나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가 졸라 천재인데 자기가 뭔가 그 지구를 위해서 뭘 하려고 하면 나라에 높으신 분들도 협조도 안 해줘. 일반 대중도 야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지구가 알 게 뭐야 하면서 협조도 안 해줘. 이러니까 아 인간이 좀 죽어야 되겠다라는 아주 극단적인 사고방식에 도달해서 그 국가 수뇌부들한테 그러니까 니들이 쓰드레기인 건 아는데 니들 목숨 살려줄 테니까 니들이 좀 우리한테 협조해라는 그러니까 협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와 타협을 하는 대신 니들보다 약자들 좀 희생시킬 거니까 니들은 여기서 침묵하고 있어라라는 협상을 걸고 그런 음모를 일으켜서 인구의 몇 퍼센트를 줄이려고 하는 이런 인류
청소
계획을 세우는데 이 인류 청소 계획을 세우는 과정도 굉장히 매력적이게 그려놔요.
재밌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궤변인 건 다 알아요. 근데 상당히 설득력 있는 궤변이에요. 그러니까 뭐 동의를 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중간중간 프로세스가 제법 그럴듯하다는 거죠. 그래 맞아. 지구를 병들게 하는 건 인간인 건 맞는 것 같아. 라던가 이 사람이 결과적으로 지구를 위해서 행동해야겠으니까 어차피 다 자기들 생각밖에 안 할 거니까 차라리 이 자기들밖에 생각 못하는 놈들을 역이용하자 라고 생각해서 과정을 진행하는 거나 뭐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이게 현실감 있게 악역으로서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죠. 뭐 그래갖고
뭐 악역도 이제 작정하고 미치면은 그럴싸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얼핏 공리주의적 관점에서는 지구라는 공동체 내에서 공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인간이 너무 많고 인간이 너무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으니까 좀 줄여야겠다 라는 게 그 사람의 주장이었던 거고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그 사람한테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할 리는 사실 없어야 되는데 되지만 작품적인 어떤 장치로서
약간 감정이입을 하면 이 사람이 이미 앞에서 좋은 일을 하려다가 좌절을 했고 머리가 너무 좋은데 야 나 같은 천재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왜 도대체 안 되지? 이제 보니까 다 자기를 방해하는 놈들이 다 뭐 지구의 어떤 환경이 문제였다 이게 아니라 지금 인간들이 자기를 방해했으니까 인간이 똥이다 이건 그런 포세스 가졌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건데 솔직히 킹스맨 영화 자체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아요.
장르 영화 특성상 그냥 얘는 이래서 이래 뭐 이런 느낌이 그러니까
자기가 거예요. 스스로 막 그 뭐 미국 백악관에서 그 현직 미국 대통령인 것처럼 보인 듯한 사람 뒤통수에다가 그런 말을 한다던가 뭐 이런 식의 되게 상징적인 표현을 말을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는데
그것에 대한 담론을 이루기보다 그냥 그러기 위한 존재로서 등장할 뿐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사람 죽이는 악당으로 등장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잠깐만 얘기가 자꾸 같은 얘기를 여러 번 하고 있는데 같은 얘기 반복할 필요 없이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러니까 그런 트리거를 쓰고 있다는 거죠. 공리주의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트리거를 사용해서 그걸 좀 되게 매력적으로 그려낸 악당이다.
사실 공리주의는 아니죠. 제 기억에 맞다면 오히려 죽는 숫자가 더 많았던 걸로 기억을
아니죠. 지구라는 측면에서의 공동체인 거죠.
약간 인류.
네, 지구 인류의 기준이 아닌 거죠, 이 사람.
사실 그 인간이 좀 장황하게
아니 그리고 풀어주잖아요. 거기서 봤을 때도 뭐 몇 퍼센트 죽인다고 했더라? 네, 거기서 뭐 말론이 있어요. 몇십 퍼센트를 줄인다. 뭐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공리주의가 맞는 게 지구의 관점에서 공리는 사실 틀렸고 왜냐하면 공리라는 건 인간 기준으로 생각한 항상 서양 철학은 인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 네, 네.
그건 확실하게 맞는데, 뭐에 의하여 공리주의적이냐면,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왜냐면, 단순 순간적으로 봤을 때는 공리가 감소하지만, 당연히 죽으니까.
95%를 죽이고, 5%가 남아도, 2%를 통해서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면, 이것은 공리주의적이다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죠, 지금.
그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공리주의자인 거지, 지구 관점에서 봤을 때 공리라고 해석하기에는 조금 논리가 틀렸죠.
이거는 공리주의자랑은 또 개념이 좀 다른 이유는, 공리주의에서 표방하고 있는 거는 양의 행복인데,
아, 점점 철학 노론되면서 너무 깊게 가져왔다.
점점 이야기가 한쪽으로 빠지기 시작해서 이야기를 수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였지? 이런 악당이었습니다.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진행이 어렵습니다. 철학적인 부분이라서.
뭐 여러 아무튼
네, 넘어가도록 합시다. 네. 어차피 여기서부터는 다 망상이기 때문에 이런 가정에 넘어가면서부터는 그럼 다음 작품으로 뭐 얘기해보고 싶은 작품 뭐가 있을까요?
저는 내기마.
내기마? 내기마
보셨나요? 마법선생 내기마?
조금 보다가 치웠어요.
네, 저도 보지 못했는데.
마법선생 내기마가 전형적으로 이 세 번째 안 A도 구하고 B도 구한다를 해결하는 케이스죠. 저번에도 융프라에서 한번 녹음을 했었는데 내기마 얘기가 나와서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식으로 해결하냐면 이게 마법 세계가 화성에 있어요. 화성에 마법 세계가 있는데 마법 자원, 그러니까 마력이 고갈돼가지고 이 마법 세계가 붕괴하는 세계 전체가 붕괴하는 위기에 처하죠. 근데 그 악당들은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냐면 마법 세계에 더 씌워진 애들이니까 사실상 가상 위에 존재하는 그 마법 주민들이거든요. 근데 걔네들을 가상의 데이터화 시켜가지고 그냥 그 열쇠에다가 넣어버리고 실제로 그냥 그 화성은 멸망시켜가지고 그대로 다시 마법세계의 껍질을 벗겨서 그냥 화성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화성으로 만들고 마법세계 자체를 멸망시키자. 멸망시키자가 아니죠. 그냥 원래 이대로 가도 멸망이 되는데 이대로 가서 멸망되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희들을 다른 그 가상의 데이터베이스로 옮기겠다 이런 느낌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걔네도 선이죠. 걔네 입장에서는
하나의 방법론을 제시하는 거죠.
제시하는 거니까 나는 이게 너희들이 곧 우리 모두 마법세계가 고통받으니까 고통받는 걸 줄이고 선을 추구하겠어 라고 하는 건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해결하냐면 정말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해결하죠. 테라포밍을 해서 해결을 해요. 화성을.
그러니까 화성이 아, 지금 화성을... 요지가 뭐냐면 화성이라는 세계는 원래 생명체가 살 수 없는데 마나 에너지를 이용해서 화성에 살 수 있는 가상의 세계를 구축해서 그 위에서 지금 마법사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나가 다 딸려갖고 어차피 이 세계는 망했어. 어차피 여기서 더 이상 마법사들은 못 살아. 그러니까 생각한다는 인간들이 뭐 그러니까 외계인 평범한 외계인이었으면 차라리 지구로 쳐들어가자 뭐 이런 안을 제시했을 텐데 그런 건 또 제시 안 했어. 나름 착해서 그런 거. 그래서 생각한다는 게 야 어차피 우리가 만든 거 가상의 세계잖아. 그러니까 마치 왜 디지털 디지몬 같은 느낌으로 우리를 디지털화 시켜갖고 하나의 작은 그 플랫폼 안에 그냥
또 그럴 기술력은 있네.
봉인 시켜버리자. 어차피 만화의 개념이니까 저희랑 개념이 다르겠죠. 뭐 원소의 원자니 뭐니 이런 어차피 판타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못하겠지만 그 플랫폼 안에 가둬버리자가 걔네들 아닌데 이 내기만 치게 주장 야 그럴 바엔 차라리 만화가 없어도 살 수 있는 세상으로 화성을 만들어버리자. 화성을 테라포밍화 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테라포밍 과정을 거치는 거야 라는 제3의 안을 제시하는 거죠.
아니, 그래서 그 제3안을 제시하는 좀 대표적인 작품이 아닌가. 그다음 3안을 제시했는데도 이게 정말 뜬금없이 나왔거든요. 반전이 최소한 3안이면 3안 세 번째 A도 구하고 B도 구한다. 이게 보통 그 전에 떡밥을 뿌려놓고 이것들을 회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누가 봐도 박수를 치면서 그럴듯하다라고 할 텐데 갑자기 뜬금포로 튀어나온 테라포밍이라 연재 당시 정말 충격과 공포였죠.
뭐 모르죠 작가는. 이 정도는 다들 생각하는 거 아니야? 뭐 이랬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딴 것보다도 그런 게 있잖아요. 아무리 현대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을지라도 마법이라는 걸 주축으로 삼고 있는 판타지물이었기 때문에 설마 여기서 최신 과학기술을 통해서 해결한다를 제시할 줄은 상상 못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도 스스로 프레임 안에 갇힌 걸 수도 있죠. 그 만화를 보는 입장에서. 그게 또 안 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야 야, 무슨 미스터리 법칙처럼 녹스의 뭐 10개월 같이, 야, 아무래도 판타지 작품에서 갑자기 SF 기술을 적용하는 건 좀 무리수 아니야? 이 작품에 지금 시대가 몇 년인데, 그때 과연 그런 기술이 있을 것 같아? 막 이런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따지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나왔던 얘기였고. 테라포밍 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로자리오와 뱀파이어라는 만화가 있어요.
정정합니다. 녹음 중간에도 언급을 하지만, 로자리오와 뱀파이어가 아니고, 뱀파이어 십자계라는 작품입니다.
그 로자리오와 뱀파이어를 쓴 작가가, 그 원한 작가가 또 뭘로 유명하냐면, 그, 스파이럴 추리에티 원작자이기도 하거든요. 스파이럴 네. 추리에티도 그렇고, 로자리오의 뱀파이어도 그렇고, 작품 자체가 은근히 이 미스터리 작가 출신인데, 이 작가가 굉장히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이라는 프레임을 좋아해요. 스파이럴 추리에티도 보면 선택받은 그 갈비뼈 하나 없는 그 어린아이들이 그런 운명을 타고나기 때문에, 운명론은 또 드럽게 좋아해요, 이 작가. 근데 운명론은 드럽게 좋은데, 이런 운명을 타고날 수밖에 없는 이 인간들이니까, 이 인간들이 또 세상을 혼란시킨대요. 아, 이것도 또 운명이야. 근데 이런 걸 결국엔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들 스스로, 우리를 스스로 희생해야 된다. 라는 프레임을 갖고 있는 게 스파이럴 추리에티예요. 그리고 그걸 주장하고 있는 천재인 사람의 동생이 주인공인데, 이 아유무라는 주인공이 그거를 부정하면서 제3의 안을 제시하면서 끝내요, 스파이럴 추리에티는. 근데 이 만화, 그러니까 이 소설가가 글을 전체적으로 못 쓰는 건 아닌데, 그래도 또 볼만하게 쓰는데, 약간 단점 중에 하나가 제3의 안을 제시할 때 약간 되게 그 종교적 메시아, 약간 운명론 이런 거 약간 좀 강요하고, 그리고 자기가 일단 프레임을 짜놓고 이 프레임이라는 걸 사람들이 무조건 따라가게 일단 만들어요. 그래놓고서 야, 이 프레임 왜 따라왔어, 이 바보 멍청아, 니 이거 프레임 거 따라왔으니까 그런 고정관념이 빠져있는 거 아니야 라는 듯이 반전을 때려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표현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제시한 프레임을 따라갔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반전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그죠?
서술 방식이 좀 그래요.
자기가 그려놓고 통수를 치는구나.
예, 그런 거죠. 그래서 로자리오의 뱀파이어도 좀 비슷해요. 로자리오의 뱀파이어도 뱀파이어라는 기본적인 그 흡혈귀 종족이 이미 역사적으로 인간과 공존하고 있었는데, 이 뱀파이어는 인간과 공존할 수 없다 라는 프레임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뭐 워낙 강대하고 워낙 월등한 힘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인간이 두려워하고 뭐 이것저것 저쩌고, 왜 역사적으로 이런 사건이 있었고 저런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또 같이 어떻게 짝짝꿍 해보려고 했다가 또 잘 안 됐고 왔다리 갔다리 저따리 갔다리, 그러다가 결국에 남아있는 순혈의 뱀파이어가 인류와 그 뱀파이어와 인류가 혼혈인 종족을 뱀피르라고 하거든요. 그 걔네들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이건 굉장한 네타지만 외계인이 쳐들어왔는데 외계인을 막아주면서 끝나요.
외계인이요?
네. 이거 지금 내가 너무 3분 카레 식으로 줄인 건데, 그러니까 이게 진짜 몇천 년의 대서사시인데, 몇천 년의 대서사시를 현대 시점에서 왜 과거에 이런이었는지와 그 현재의 사건을 좀 병렬적으로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글 쓰는 재주는 있어요. 근데 글 쓰는 재주는 있는데 조금 시나리오 플롯이 좀 비슷해요.
그럼 지금 현재 본 작품에서는 페이트 제페로, 페이트 저 스파이럴 추리에티, 로자리오, 뱀파이어.
아, 잠깐만.
작품들이 지금 모두 지금 스포일러된.
아, 잠깐만. 이게 잠깐만. 실수였는데. 로자리오와 뱀파이어가 아니었는데, 제목이. 아, 그래. 뱀파이어 십자기다.
제가 기억하는 로자리오와 뱀파이어는 그거예요. 빨
아, 그래요. 제가 실수했네요. 뱀파이어와 십자기네요.
가지고 이거 띵띵 되는
뭔가.
네, 뱀파이어와 십자기네요. 제가 제목을 착각했네요. 둘 다 뱀파이어물이긴 한데.
아, 저도 조금 어색하긴 했어요. 아, 그게 그렇게 깊이 있는 작품이었나?
아, 근데 사실 지금 뱀파이어 십자계는 말해놓고 약간 후회 중인 게, 제가 나중에 꼭 한번 리뷰해보고 싶은 만화라서.
예. 아무튼. 아니, 근데 뭐, 이거는 애초에 이 대를 위한 소의 희생편은, 이 반전이 작품 속에서 사실상 결말과 관련돼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네타가 없을 수가 없죠. 네타를 편해서 뭐 얘기할 수가 없는 주제예요.
아무튼 이거는. 그래서 뱀파이어 십자기도 약간 그런 거가 활용돼요. 이야기 플롯은 굉장히 복잡해요. 아까 뭐 외계인 왜 나오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데, 제가 그냥 왜 대를 위한 소의 희생 이런 식으로 쓰였다만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재밌네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고.
네.
또 말하고 싶은 게, 정말 아까 말만 했던, 아니다, 코드기아스는 사실 굳이 설명할 필요가.
그죠?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아.
귀찮네요. 넘어갑시다. 그리고, 진격의 거인.
진격의 거인이 좀 재밌어요.
어떤 의미죠?
진격의 거인이 왜 재밌냐면, 보통 우리가 델을 위한 소의 희생이 공리주의를 따를 때 이미 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는 거부감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작가는 좀 뼛속까지 제레미 벤담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끝까지 정당화하려고 하고, 이게 사실 좀 위험한 게 우익의 네, 보수 극우 쪽과 연관이 있거든요.
그쵸. 딱 그 사상이죠.
네.
그게 이제 가미가지 사상.
네. 극우와 연관이 있는데 이 작가가 그걸 끊임없이 좀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 소년 만화는 최소한 어떻게 잘 마무리해도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에서 마무리 짓든지, 아니면은 칸트까지 가서 이제 A안, B안 전부 구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소수도 소중하다 해서 칸트식으로 가든지, 뭐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 루트가 있는데 웬만하면 제레미 벤담에서 안 끊거든요. 이게 워낙 거부감이 들고, 사실 이게 우익과도 연관이 된 거라. 근데 이 작가가 앞으로 지금까지 행한 행보를 볼 때 타협이 없어요. 아직은
그 자체로
끝날 것 같다.
무조건 양적 공리주의에 따라서 가야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군요.
그리고 희생이 뭔가 이렇게 당연하다는 듯이.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이 벌어지는 건 당연하다고 불가분한 일이다.
불가분한 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사실 만화하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이렇게 상황을 압축해서 극단적인 상황을 보여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이 작품은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을 제시하고 있는 만화긴 하죠.
엄나가자면 사실 매드맥스 매드맥스도 비슷하긴 해요. 워보이들은 모두
그 최근에 나온 매드맥스 시리즈 워보이? 그러니까 워보이들이 갖고 있는 사상이 비슷한 사상이죠.
워보이들은 사실 근데 이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이라기보다는
마다하지 않는.
그죠? 그냥
거의 광신. 네. 거의 저기 우리나라보다 북쪽에 있는 위대하신 분들을 섬기는 분들을 얘기랑 비슷한데.
약간 개미 집단의 개미 같은 느낌.
근데 그런 역할을 종용하고 있는 게 대의 소에 대한 희생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가 죽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게 그게 이제 대를 구할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그거죠. 그 제일 대표적으로 이야기 나오는 그 누가 이제 고양이의 목에 방울을 거느냐 그 문제가 되는데 모두를 위해서 이익이 되지만 아무도 자기가 안 하려고 하는 일들 그런 일들을 힘이 없는 소수에게 혹은 조건이 맞는 소수에게 다수가 사실 어떤 권력 같은 이제 다수결과 같이 권력의 형태로 사실 횡포를 부리는 게 그 이제 다에 대한 소의 희생이라는 이 프레임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느끼게 되는 부조리함인데 그게 제일 잘 크죠 사실
다수결이 그런 의미에서는 참 가장 잘 나타내는 장점과 단점인 거죠. 다수가 말하는 게 그나마 불편도 적고 불만이 적고 그나마 인간이 그래도 평균 수준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한다 했을 때 다수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맞을 확률이 높긴 하지만
반대 입장에서 벼랑 끝에 내몰리는 소수의 입장이 되었을 때는 굉장히 이게 고통스럽고 또 세계가 자기의 적이 되는
그러니까 불합리한 또 인간이 대전제로 항상 다수가 옳은 선택을 한다는 건 전제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죠?
그런 면에서 모순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영화 중에는 한국 영화 중에 모비딕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황정민 남자 배우 네. 황정민이 나온 모비딕이라는 되게 음모론이 아주 가득한 영화 중에 하나인데 기자 출신인 황정민이 아주 네타 오늘 팡팡 나옵니다. 그 사실 대한민국 경제가 이런 훌륭한 대기업가들이나 당장 눈앞에 보이는 대통령에 의해서 굴러가는 것이 다가 아니라 어차피 대통령은 몇 년 하다가 그만둘 것이고 기업가라는 것도 표면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인데 사실은 진정으로 그 대한민국의 경제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자신들의 입맛에서 굴러가게 만들려고 하는 조직이 있고 그 조직은 자신들의 그런 의사결정에 의해서 뭔가 사건을 만들고 그 이야 여론을 만들고 뭔가를 주도하려고 해요.
가령 그런 거죠. 007 리부트 세계관의 퀀텀 같은 존재들이죠.
그렇죠.
세계 그럼... 경제랑 이런 모든 이게 큰 흐름을 주도 뒤에서 이렇게 암약해서 주도하려는 조직.
그렇죠. 그런 조직이 있는데 그게 바로 모비딕이고 이게 문학 소설에서 모비딕이라는 게 큰 고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상징적으로 갖다 쓴 밈인 거죠. 그래서 거기서 보면 그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라는 걸 이게 부조리한가라는 걸 사실 대표적으로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대가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대를 위한 소를 희생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소는 누가 결정하는 거냐? 라는 걸 반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죠. 사실 그 다수의 이익이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다수의 이익이 정말 다수의 이익인가? 그런 모순에서 대표적인 거예요. 그냥 니들 이익이잖아.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게 이 모비딕 영화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얘기거든요. 얼핏 보면 다소 행복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도해서 뒤에서 다 하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지들이 편하고 지들이 이긴 방향으로만 이끌 뿐인 것이고 그 과정에서 소수긴 하죠. 어쨌든 한두 명이 그런 그
엄밀히 따지면 그냥 약자죠.
약자들을 희생시키는 거니까 그 약자들을 희생시킨다 이런 논리인 건데 결국에는 그냥 순전히 지들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 때문에 과연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이 온전하게 그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영화였기 때문에 한번
현대에서 아마 가장 제일 잘 부합하는 세계관은 그거예요. 일루미나티 모론이 제일 대표적일 거예요. 보드게임도 나와있는데 아시나요? 보드게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다양한 이벤트로 사람들을 몰살시켜서 그 인구수를 낮춰서 지구를 이렇게 지속 개발 가능하도록 유지시키는 그런 보드 게임이 있어요.
발렌타인이네요.
그래서 뭐 비행기 추락시키고 뭐 전쟁 뭐 이렇게 뭐 질병 돌게 하고 뭐 이런 거 있어요. 하여튼 그게 일루미나티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그거예요. 그런 이제 나라를 쥐고 휘두를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권력을 지닌 소수의 이 이제 사교 집단이 세상을 좌지우지한다는 이 클리셰가 제일 대표적인 게 사실 일루미나티죠.
그렇군요. 얘기 많이 해본 것 같은데 혹시 한 작품 해보고 싶은 거 더 있으신 분 있나요?
저는 이미테이션 게임.
이미테이션 게임. 사실 그거 하나
해봤습니다.
남겨놓고 있었는데 일부러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말 안 했는데 이미테이션 게임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이미테이션 게임 보면 이 부분이 진짜 정말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부분인데
소름 돋는
부분. 딱 어찌 진짜 고생고생해서 독일군의 암호장치 애니그마를 해독하는데 성공을 해요.
그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연합군과 뭐죠? 추축군이라고 하나요?
추축군. 독일군 네. 뭐 엄밀히 말하면
연합군과 독일군의 전쟁 과정에서 독일군의 비밀인 애니그마를 해독해야 되는 게 특히 연합군의 좀 리더 역할이었던 영국군이 굉장히 고생하고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그거를 고생고생해서 해석을 하는데 성공하죠.
그죠. 해독을 하는데 성공해서 와 우리 해독하는데 성공했어 이제 전쟁은 이겼어 로 갈 줄 알았는데 이게 여기서 애니그마를 해독했다는 것을 들키게 되면 독일군이 애니그마를 안 쓰겠죠. 그 암호 프로그램을 암호 기계를 안 쓰면 결국에 또 새로운 기계를 만들면 새로운 기계를 해독하는데 뭐 몇 년 걸리고 그동안 또 고통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리가 애니그마를 해독했다는 것을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일부러 희생을 방실해요. 전체 전황이 열 곳에서 첩보를 애니그마를 해독했으니까 첩보를 다 입수하죠. 적의 이동 경로가 이거고 잠수함이 여기서 뭐 우리나라로 예시를 들자면 한쪽은 서울을 공격할 거고 한쪽은 부산을 공격할 거고 한쪽은 뭐 포항을 공격한다고 하죠. 근데 세 곳을 공격하는 걸 우리가 다 알고 다 적절하게 탁탁탁 대처를 해서 다 막으면 독일군이 의심할 거란 말이에요. 독일군이 얘네 이거 어떻게 알았어? 그래서 결국 의심하니까 애니그마에서 빠져나간 거 아니냐 해서 암호 체계를 바꿀 거라는 예상까지 도달해서 결국에 그 중에서 그러면 우리가 해독 못한 척하고 포항하고 부산 버리고 서울만 지키자. 이런 식으로 수학적인 계산과 철저한 이성, 그러니까 감정을 배제한 이성적인 수학적 계산과 판단을 통하여 딱 냉엄하게 소를 희생하죠. 결국에 전황을 이기기 위해서,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첩보들 나오는 것들을 규합해서 분석하고 수학 공식 때려넣더니 아 이번에는 이거 이것만 해석한 척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들만 영국 연합군에 알려주고 그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나중에 그게 발각이 돼요. 이게 실제로 실화를 기반으로 한 영화니까. 그래서 발각이 되는데 정말 소름이었죠. 특히 그 같이 암호 해독했던 동료들의 가족이 타고 있는 여객선이 마침 지나가던 중이었는데 거기로 유보트가 딱 가는 그 암호 해독을 해요. 저거 구해야 되네. 부모님 타고 있다고 유보트 이거 빨랑 알려야 된다고. 그러자 딱 막죠.
그쵸, 주인공이 딱 막고 그거 하면 안 돼 라고 말하면서 왜 안 되는지 그때 처음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소름이 돋죠. 두 가지 의미로. 아 그런 발상을 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와중에도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야 라는 두 가지 방식의 소름을 돋죠. 원래 그 대놓고 말해서 이 이미테이션 게임이 앨런 튜링이라는 주인공 실제로 튜링 기계라는 컴퓨터 공학 역사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인물에 대한 이제 전기를 피션으로 삼고 있는데 거기서 앨런 튜링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그동안도 느꼈단 말이에요. 이 자식 머리는 졸라 좋은데 되게 인간성 없네. 사교성 없네. 은근 느끼고 있었단 말이죠.
또라이죠, 또라이.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 상황을 보고서 와, 쟤는 저 상황에서 저 생각을 하네. 라는 걸 두 가지 의미로 감탄을 하는 거죠.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뭐 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유람선을 포기하잖아요.
포기하죠. 네. 가족을 죽게 내버려 두죠.
네. 그리고서 결과적으로 그 애니그마를 해석해서 활용하게 만들 주체적인 권한을 그 M16 맞나요? 그쵸? 그 미국
MI6.
M16은 총 이름이죠.
MI까지가 둘 다 영어 알파벳이고
6만 쓰죠. 그렇죠.
그게 영국 첩보기관.
네, 영국 첩보기관에게 권한을 줘요. 육군 중에서는 이제 FM대로 쓰지 못할 FM대로 쓸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 첩보기관을 이제 그 걔네들한테 부여해서 걔네들이 이제 가장 수치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이 첩보를 활용할 수 있겠다는 걸 계산해가면서 쓰기 시작하죠. 그 과정에서 당사자인 앨런 튜링을 비롯한 사람들은 굉장히 어쩔 수 없는 일이야라고 생각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나중에도 되게 스트레스를 받는 걸로 표현이 되는데 저는 뭐 이것도 대표적인 소를 위한 대를 희생이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과 똑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를 위한 소고 누구를 위한 대인가. 그거를 누가 판단하는가. MI6가? M16은 총이죠. 자꾸 죄송한데. MI6가 그걸 판단한다? 그럴만한 그 가치가 있는 집단인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사실 네. 그걸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클린하게 막으면 얘네들이 암호 체계를 바꾸는데 독일군도 분명 돈이 들 거란 말이죠. 사실.
그렇죠.
미리 몇 개를 만들어놨는지 몰라도 그거 있는 대로 어떻게든 다 해석하면 사실 독일군도 그만큼 예산 깨지는 건 똑같죠.
근데 물론 그게 합리적인 선택은 맞죠. 합리적인 선택으로 단숨에 모든 거기를 대반격 작전을 사용해서 다 막아서
한 번에 끝낼 수
있다면 이상 뭐 그럴 수 있다.
끝낼 수 있다면 그게 물론 옳겠지만 그렇게 끝낼 수 없다면 이렇게 찔끔찔끔 계산해 가면서 써야지 기회를 노리다가 한 번에 반격 착해서 결국 전쟁을 이겨야 되는.
근데 그게 솔직히 인간의 입장에서 놀라우리만치 무섭고 잔인한 행동이라는 거죠.
그렇죠. 소름 끼치는.
내가 지금 주판으로 사람의 목숨을 마치 오늘 먹은 고깃값이 65,000원이었고 어제 먹은 고깃값이 34,000원이었으니까를 계산하는 것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게 전쟁의 잔혹함이고.
맞습니다.
대를 위한 소유의 희생이라는 것이 가장 달달한 게 그래서 전쟁물이라는 것도 아까 색채님이 말씀해 주셨던 뭐 건담이나 이런 전쟁을 비하로 하고 있는 작품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고 한 것도 그런 의미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좀 더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상황이 부여가 되니까요.
그렇죠.
극단성, 시간이 없고 기회가 없다는 그 점과 미래 불확실성이 가장 극대화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걸려있는 건 인간의 목숨. 뭐 잘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융신의 프리토킹 라디오 융프라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굳이 하나 더 첨언을 하자면 실제로 미군 특수부대가 제3세계 쪽에 파견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비밀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어요.
네.
비밀 작전 수행하고 있었는데 양치기랑 마주치는데 모든 부대원이 적진 한복판에 들어와서 비밀 작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발각이 되면 바로 그냥 작전 실패랑 자기 목숨도 날아갈 판국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양치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는데 마침 공교롭게도 근처에 묶어둘 데도 없고 감금해둘 수 있는 줄 같은 것도 없었고 그러고 그러면 얘를 죽여야 되느냐 아니면 살려보내야 되느냐 이걸 고민을 했었는데 원래 군 규범에 따르면 자율권이 있기 때문에 뭐 죽여도 상관없는 거였어요. 군법에 의하면. 근데 그때 당시 부대장이 독실한 크리스찬이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자기 신앙에 따라서 그냥 살려보내죠. 그냥 약속만 하고 우리
말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말아달라 약속하고 살려보내는데 훗날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 인생을 통틀어 가장 멍청하고 후회스러운 선택이었다 라고 훗날 다시 얘기를 해요. 왜냐면 발각됐거든요. 발각돼서 그 부대원들 전부 죽고 두 명인가 살아남아서 간신히 탈출해서 살아남았는데 그게 자기 자신하고 뭐 부대원 한 명이었나? 어쨌든 거의 대부분의 부대원을 자신이 죽인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걸 평생 죄책감에 살았죠. 근데 이 선택이 어려운 거는 이 결과가 가져올 미래를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쵸?
그때 당시 미래에 얘가 발설을 할지 발설을 안 할지도 모르고 내가 얘를 살려보냈기 때문에 내가 발각이 된 건지 아니면
그냥 재수가
그냥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발각이 된 건지도 확실하게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린 예언자가 아니고 초능력자가 아니고 신이 아니니까 결국에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선인지를 계속 고민하면서 그때 당시 선택해야 된다는 게 정말 재밌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은 이제 아까 말한 칸트의 자유라는 걸 지킬 것인가 지키지 않을 것인가를 지켰는데 후회를 한 거죠. 결과적으로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렇죠.
인간이 유약하기 때문에 자신의 결과 자체를 만족을 못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아까 자유하니까 생각난 것 중에 하나가 그 스타크래프트2의 공허의 유산이 갖고 있는 주제의식도 자유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얘기가 좀 있어요. 근데 아까 뭐 잠깐 얘기하기 말았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안 할 건데 뭐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공동체 의식 칼라라는 것 자체가 그 외계인들끼리 칼라라는 하나의 그 정신감은 그 이론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걸 갖고 있으면 서로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같은 사고를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게 전제인데 그게 오염이 되면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결국엔 포기를 해야 된다. 근데 그 포기를 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자유다. 우리가 주체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서 나와 다른 걸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과 함께 걸어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자유였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공허의 유산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도 꽤 괜찮은 관계가 있는 작품이 아니었나 싶어서 마무리로 한 번 더 얘기해봤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치킨도 먹고 여러가지 우여곡절이 있는 과정 끝에 백피님과 함께 색채님과 레티죠. 죄송합니다. 일부러 레티라고 해봤습니다. 레티님과 함께하는 작품과 철학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이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오늘 이야기 어땠는지 간단하게 소감 나눠보고 마무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색채님 어떠셨습니까? 사실 되게 급작스럽게 놀러 왔다가 얘기하셨는데
준비된 거 없이 뭐 어떻게 시간이 이렇게 정신없이 지나갔네요.
네.
네. 뭐 그냥 재미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레티님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제 주로 이런 토론이 있으면 청자의 입장에서 이제 듣기만 하는 편이었는데 이렇게 말도 해보니까 새롭고 재밌네요. 그리고 간단한 예시가 하나 있었는데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많이 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나루토의 우시아 일족 집, 학살 사건, 그거에 딱 부합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탈주 닌자.
예. 어쨌든 그런 거가 얘기를 못한 게 좀 아쉽네요.
모든 것은 탈주하면 쓰지.
그쵸. 우리는 그래서 대학생 때 탈주 닌자를 사용하죠. 탈주한다!
이제 셰넬픽하고 탈주하는.
네. 네, 다음. 태핀이 어떻습니까? 사실상 이 방송의 테마 발언자이자, 어떻게 보면 이 방송에 한해서만큼 저보다 더 메인이라고, 진행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신데.
아, 저는 정말 재밌었습니다. 저는 이 주제에 대하여 좀, 뭐랄까, 소명의식 같은 게 있어요.
어떤 거죠?
더 세상이 나은 방향으로 발전되기를.
이제 이런 상황이 방향... 위험한 거예요.
바라는.
이러다가 이제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깨닫고 좌절하면 이제.
아, 발렌타인이.
소울을 희생시키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단 말이야.
발렌타인이래요.
아니죠, 아니죠. 저는 칸트를 좋아합니다. 저는 칸트를 좋아하고, 결국에는 인간은 인간 자체로서 존중받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결국에 무력적인 해결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결국에 뭐 탈주닌자 얘기도 방금 나왔지만, 이타치가 그 우치아 일족을 전부 죽였는데, 그게 그 상황에서 원래 진짜 제대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죽이지 말고 감금시켜 놓고 하나하나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교화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서로의 의견 차이를 좁히는 그런 토론이나 대화, 정 안 된다면 뭐 우리 이민 가서 살자, 떨어져서 살자,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좀 더 이렇게 극단적으로 만화에서는 설정이 그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된 거죠. 결국에 이런 작품들을 보면서 그냥 작품들을 그냥 거기서 내재되어 있는 사상이나 철학을 그냥 지나칠 게 아니라,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아, 여기서는 나는 이러지 말아야겠다 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표현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더 좋은 세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 비슷하게 나왔지만, 원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철학적이고 깨끗한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세상이 안 좋아질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지금 세상은 똥이죠. 너무
또 원래 세상은 똥이죠. 그런 의미였을 때 항상 철학적으로 세상이 굴러가진 않으니까.
그죠? 세상에 너무 탐욕스럽고 뭔가 이렇게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거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독재자가 모든 권력을 잡고 다 때려 부숴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올바른 사상을 갖고 있는 독재자가,
네, 올바른
자기 자신의 행동에 한해서만큼은 올바르지 않지만 사회는 올바르게 꾸릴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사람들이 스스로 변해 나가야 되는 거죠. 시민의식이 성숙돼야 되는 건데, 뭐 예시를 들자면 배트맨 트릴로지에 나왔던 시민들이 되겠네요. 결국 그 하비덴트라는 검사를 통하여 거짓된 평화, 거짓에 위해서 그 권리, 깨끗한 고담을 누리고 있던 시민들이 그 가면이 벗겨지고 뭐 이렇게 배트맨이라는 것도 막 망가지고 쓰러지고 하는 그 와중에 결국에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나가지고 싸웠듯이, 이렇게 시민들이나 아니면 이걸 듣는 여러분들이 아, 세상은 더러우니까 나도 더럽게 통수치면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 세상은 더럽지만 나는 내 자유의지로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 라는 것을 이런 서브컬처 만화나 작품, 영화들을 보면서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소명의식이 저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않고 올바르게 산다면 더 좋은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종교 만들 것 같아요. 무슨 종교 하나 만들 것 같아요.
결론은 칸트 쪽으로 기울었네요.
네. 뭐, 네,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것 때문에 뭔가 확실하게 한 가지가 긍정적으로 바뀐다라는 건 사실 어려운 건데, 사실 그런 걸 저희가 할 수 있었더라면 당장 누군가는 이미 하고 있었겠죠? 근데 좀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를 한 가지라도 해나가는 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백핑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작품 얘기하면서 와, 야, 오늘 무슨 애니메이션 봤는데 완전 누구 뭐해? 오, 뭐해? 이! 외쳐! 이! 하면서 게임 완전 개재밌어! 막! 이것만 하는 것보다는, 아, 재미도 있고 게임도 되게 잘 만들었는데, 아, 거기서 이런 얘기하는데 괜찮더라, 나는 좀 근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런 토론도 가끔씩은 해보면 때론 재미도 있지만 영향가 있는 생각도 해보면서 내 머릿속에 한 구석에 이런 하나의 새로운 사상도 이렇게
필터링하고 정리해보고 청소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됐길 바라면서, 저도 괜찮은 시간이었습니다. 덕분에, 사실 제가 철학은 별로 아는 바가 별로 없는데, 제가 그 외국인 이름 많이 나오는 과목들 별로 안 해요. 다행히 제가 전공하는 쪽은 사람 이름이 나오긴 하는데, 그 사람 이름이 별로 관심이 없는 동네거든요. 그 사람들이 뭘 했는지에 관심이 있지. 근데 이 동네는 공부할 때 보면 맨날 사람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과목 중에 하나인데, 덕분에 오늘 좀 배우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좀 진지한 얘기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청취해주시는 여러분들도 중간에 좀 이해가 안 됐더라도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결과도 중요한데 과정 자체가 그렇잖아요. 결과는 점이지만 과정은 선이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자체를 좀 즐길 수 있어야지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아 이런 거 하면서 뭐 저런 생각도 있겠고, 그냥 내가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볼 때 아 재밌기도 한데 아 저건 저거 저런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좀 이런저런 좀 평면적이지 않고 좀 입체적인 생각을 하면서 작품을 보셨으면 좋겠다, 과정을 좀 더 풍부한 과정으로 만들으셨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에서 이번 방송 해본 것 같습니다. 괜찮았던 것 같죠? 나름 누군가한테 풍부한 입체적인 과정을 우리가 만들어줬을까요? 그냥 배트맨, 아 배트맨, 아 배트모빌 짱 멋있어가 아니라, 아 배트맨이 이러한 거시적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랬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 아니 뭐 보고 싶은 대로 보세요. 강요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그런 걸 한 번쯤 여러분들과 공유해보는 자리가 됐길 바라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서버컬처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해보는 방송이지만, 오늘은 조금 무거운 철학 얘기도 같이 한 용신의 프리토킹 라디오 융프라,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